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토요일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VOA 뉴스입니다. 미국은 10일 중국의 중재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전화브리핑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관계 정상화 합의에 대해 우리는 이 지역에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커비 소상관은 미국이 우방국인 사우디가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이란과 관계 정상화를 합의한 것에 미국이 관여했느냐는 질문에 사우디는 협상 상황을 지속해서 미국에 알려왔으나 직접 개입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또 사우디와 이란 간 합의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사우디와 이란의 관계 정상화 합의로 중국의 대중동 영향력이 강화되고 미국은 퇴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가 중동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주장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베이징에서 6일에서 10일 사우디 이란 대화를 주최해 두 나라의 관계 정상화 합의를 중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대외적인 협상 압력과 관련해 이란의 공격에 대한 사우디의 효과적인 억제력을 거론하면서 미국은 사우디의 억제 능력을 지원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EU가 10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전기차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유럽산 핵심 광물을 보조금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협상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0일 워싱턴 DC에서 회동한 이후 배포한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EU는 성명에서 EU에서 추출 처리된 관련된 핵심 광물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세 공제 요구 사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정된 핵심 광물 협정에 대한 협상을 즉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회담 후 기자들을 만나 EU에서 추출 처리된 핵심 광물에 대해 미국에서 추출된 것처럼 미국 시장에 접근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협정 문제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달 말쯤 연말 핵심 광물과 배터리 세부 규정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양측은 또 올해 10월까지 지속 가능한 철강과 알루미늄을 위한 국제 협정 협상에서 결과물을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협정은 기후변화 대응을 명분으로 철강과 알루미늄 생산 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중국에 관련 관세를 새롭게 부과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측은 또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필요한 만큼 경제, 안보, 인도적인 지원을 계속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복심으로 불리는 리창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중국 행정부 수반인 국무원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중국의 여덟 번째 총리가 된 리창 총리는 향후 최소 10년, 연임 시 10년간 중국의 행정부인 국무원을 이끌게 됩니다. 전임 리커창 총리는 이날 10년 임기를 마쳤습니다. 저장성 출신인 리 총리는 시 주석이 지난 2002년에서 2007년 저장성 성장과 당서기를 지낸 당시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저장성 성장과 상하이시 당서기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 대표대회에서 당 최고부인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 들어갔습니다. 리창 총리는 시 주석의 핵심 측근이자 경제통으로 꼽힙니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 의무 절차가 10일 만료됐습니다. 미국은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 1월 5일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만 2세 이상 모든 여행객에게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앞서 중국에서 코로나가 급증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중국 정부의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인들과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발 여행객들에 대한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12월 확진자 0명을 목표로 하는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이후 코로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급증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 김현숙이었습니다. 봄이 오는 소리 듣고 계십니까? 봄이 오는 모습 보고 계신지요? 겨울을 보낸 땅이 초록잎을 내보내고 앙상하던 나뭇가지에 움이 트고 꽃이 피는 봄이 왔습니다. 이곳 워싱턴 일대는 3월 마지막 주에 화사한 벚꽃 잔치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한동안 잊고 있었던 그 이른 아침의 반가운 새소리가 계절이 확실히 달라졌음을 느끼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음악 여행 도성민입니다. 오늘 클래식 음악 여행은 봄을 부르는 아주 밝고 힘찬 소리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2장조 3악장 피날레 알레그로입니다. 트럼펫터는 미국 연주자 롤프 스메드비의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난 미국의 음악가 자자 링이 지휘한 스코티시 체인보 오케스트라가 연주했습니다. 봄을 끌어당기는 것 같은 힘찬 트럼펫 선율로 주말의 음악 여행 시작했습니다.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2장조 3악장 피날레 알레그로를 롤프 스메드미게 트럼펫과 자자링이 지휘한 스코티시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봤습니다. 1796년에 작곡가 하이든이 만든 마지막 협주곡이었습니다. 트럼펫이 주선율을 맡은 음악 가운데는 가장 유명한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700년대, 당시에는 트럼펫이라는 악기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이든이 빈 궁정 악단에서 아주 아끼던 후배가 있었는데 바로 트럼펫을 연주하는 안톤 바이딩거였습니다. 유능한 음악가가 실력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도록 이 작곡가가 특별한 마음을 담아 만든 것이 이 트럼펫 협주곡이었고요. 오늘 들려드린 부분은 3악장의 알레그로였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고전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작곡가 루드비 반 베토벤의 교향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1800년대 초반의 작품인 교향곡 7번입니다. 이때는 오스트리아와 프랑스가 전쟁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연금이 끊겨서 고생을 했던 베토벤이 상황이 좋아지면서 요양을 갔다는 그 지금의 체코인 보헤미아 지방에서 쓴 작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향곡 7번인데요. 베토벤의 작품 가운데서 비교적 밝고 또 힘찬 분위기의 교향곡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귀가 거의 들리지 않게 된 베토벤이 그나마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건강도 회복한 때여서 그런 기운을 담을 수 있었다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베토벤은 지인들에게 가끔 이런 얘기 했다고 하죠. 나는 인류를 위해서 좋은 술을 빚는 술의 신 바커스다. 나는 내가 빚은 술로 사람들을 취하게 한다. 라고 말입니다. 베토벤을 성인 같은 음악가라는 의미로 악성 베토벤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된 베토벤이 세상에 남겨놓은 이 빚어놓은 음악은 지금도 세상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7번은 대교향곡이라는 표제가 달렸습니다. 베토벤이 후원자에게 헌정한 곡이고요. 초연은 고향 빈의 한 대학 강당에서 직접 지휘를 했는데 그때 베토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기 소리는 물론이고 청중의 박수 소리도 그저 어렴풋한 진동으로만 느낄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7번 A장조 작품번호 92의 1악장 뽀꼬 소스테누토 비바체입니다. 독일의 지휘자 오토 클램파로가 이끈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1955년 녹음 음반에서 골랐습니다. 조르주 비제의 가극 아르레 여인 모음곡에 담긴 미뉴에트를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고요. 앞서서 함께 하셨던 곡은 루드비 반 베토벤의 7번 교향곡 1악장이었습니다. 오토 클램퍼러가 지휘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영상 속에서 클래식 음악을 찾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한국 배우 한석규, 전도연 주연의 1997년 영화 접속입니다. 접속. 무엇인가에 연결한다는 뜻의 제목 접속 그대로 이 영화는 1997년 당시 한국 사회의 큰 문화였던 PC통신과 라디오 그리고 음악으로 연결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라디오 방송국의 PD인 남자 주인공 동현은 사랑했던 경혜와 헤어진 아픔이 있습니다. 방송작가인 은희는 동현을 사랑하지만 동현의 선배 태호와 헤어진 사이였고요. 여주인공인 수현은 홈쇼핑의 상담원인데 함께 사는 희진과 친구지만 희진의 애인인 기철을 짝사랑합니다. 동현은 어느 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옛사랑이 보내온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음반을 받습니다. 짝사랑의 아픔을 겪고 있던 수현은 동현이 라디오에 선곡한 이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노래 Pale Blue Eyes가 마음에 와닿는데요. 음반 가게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귀한 음반이라는 소리에 PC통신으로 라디오 방송국에 음악 신청 사연을 보내다가 동현과 연결이 됩니다. 동현은 수현을 옛사랑 경혜가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연락을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그 음악을 신청했는지 물어보는데요. 당황한 수현은 아는 사람의 부탁이라고 했다가 이 동현의 계속된 물음에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동현은 실망합니다. 하지만 수현과의 PC통신 접속은 계속됐고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공감하는 특별한 사이가 됩니다. 그 사이 수현은 짝사랑 기철을 정리하고 무거운 마음을 털어냅니다. 동현은 마음을 조금씩 열고 있던 방송작가 은희를 선배 기태가 여전히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방송국을 그만두게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홀가분해진 동현은 수연과 영화관에서 만나기로 하는데요. 하지만 바로 그날 옛사랑 경혜의 사망 소식에 약속 장소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수연은 아무 소식이 없는 동현에게 그전처럼 계속해서 PC통신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영화관 앞에서 기다리죠. 동현은 자신에게 남겨진 수연의 수많은 메시지를 보고 영화관으로 갔지만 그저 가까운 카페에서 수연을 바라보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다 동현이 앉아있는 자리 뒤쪽에 공중전화기로 수연이 다가옴을 느낍니다. 수연은 그저 그 음악을 같이 듣고 싶었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뭔가 전화기에 붙여놓고 가지요. 동현은 전화기 위에 있는 자신의 PC통신 아이디가 찍힌 영화표를 보고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수연에게 같이 보려고 했던 자신의 영화표도 보여줍니다. 영화 접속을 이어가는 중요한 음악적 소재는 분명 이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블루 페일 아이즈라는 노래입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 장면에 쿵 하는 느낌으로 등장하는 미국의 재즈 가수 사라 보니 부른 A Lover's Concerto의 힘은 영화의 모든 이야기를 아우르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영화 접속과 함께할 클래식 음악은 이 러버스 콘체르토의 토대로 쓰인 바로크 시대 음악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미니웨트 G장조입니다. 바흐가 사랑하는 부인 안나 막달레나를 위해서 만든 작품집에 남겨놓은 것으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았던 음악가로 유명한 바흐 가정의 사랑의 음악 수첩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미뉴에트는 프랑스 궁정에서 유행했던 4분의 3박자 춤곡입니다. 세라본의 Lover's Concerto는 4분의 4박자로 편곡해서 새로운 느낌을 주는데요. 이렇게 대중화한 클래식 작품의 인기, 클래식 음악가와 또 악단의 연주로 바흐를 떠올리게 하는 대중음악으로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연주자나 연주하는 악단에 따라서 1분 30초에서 2분 30초 정도의 길이로 표현된 아주 짧은 곡입니다. 바흐의 미뉴에트 G장조 작품 번호 114. 먼저 에미 도르프만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시고요. 유진 올만디가 지휘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이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의 아리아 가운데 무서워 마오 사랑하는 아들, 폴란드의 소프라노 지스와바 도나트의 목소리였습니다. 오페라 마술피리는 밤의 여왕과 철학자 자라스트로 그리고 밤의 여왕의 딸인 파미나 공주를 구하러 나선 왕자 타미노와 그의 여행 동반자 세자비 파파게노가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빛을 이끄는 철학자 자라스트로가 없어야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밤의 여왕이 타미노 왕자에게 자라스트로에게 붙잡혀 있는 내 딸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기묘하게 쓸 물건으로 신비한 피리, 마술피리와 요술 종을 줍니다. 온갖 고생 끝에 공주를 만난 왕자는 밤의 여왕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공주는 왕자의 진실한 모습에 사랑에 빠지고 밤의 여왕은 어둠 속으로 몰락한다는 줄거리 작품이 바로 모차르트의 마지막 오페라 마술피리입니다. 이탈리아어나 프랑스 말로 공연하고 또 왕실과 귀족 중심이었던 당시 오페라 문화를 독일어로 쓰고 노래해서 서민의 것으로 만들고 또 시민극장에서 공연한 오페라 문화, 징슈필 오페라가 생겨나던 때인데요. 모차르트가 쓴 첫 징슈필 오페라가 바로 마술필입니다. 하지만 1791년 9월 마술피리가 초연된 지 석 달 만에 모차르트는 급성 감염성 질환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클래식 음악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러시아 작곡가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의 제1번 교향곡 고전 1악장 알레그로 콘브리오 이어드립니다. 프로코피에프가 이 곡을 작곡한 때가 1917년입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의 패전 등으로 러시아가 혼란과 격동을 겪고 있던 시기였는데요. 징집 대상이 아니었던 26살의 프로코피에프가 아주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4악장의 교향곡 형식은 갖췄지만 전체 작품 길이가 20분이 채 되지 않는 곡입니다.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요제프 하이든의 작곡법을 따르면서도 또 모차르트를 떠올리게 하는 경쾌함, 우아함, 그리고 프로코피에프만의 아주 명확하고 간결한 형식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 곡입니다. 프로코피에프의 교향곡 1번 D장조 작품 번호 25 고전 가운데 알레그로 콘브리오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음악가 요엘 레비가 지휘한 애틀란타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했습니다. 러시아 작곡가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의 교향곡 1번 고전 가운데 1악장 요엘 레비가 지휘한 애틀란타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했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오늘 클래식 음악 여행의 마무리는 1790년대 말에 태어나서 31년의 아주 짧은 생을 살았던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프란츠 페터 슈베르트의 피아노 곡입니다. 1823년부터 1828년 사이에 작곡한 6개의 소품이 작품번호 94, 음악적 감흥의 순간, 악흥의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묶여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세 번째 곡, 알레그로 모데라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피아니스트 제러미 메뉴인의 연주입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